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조선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에 아르곱, 야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조선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기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아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구약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를 논할 때 전쟁 역사를 논하지 않고 인류 역사를 논할 수 없는 것처럼 전쟁을 논하지 않고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전쟁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숙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싸워야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지속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싸움을 싸워야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그 전쟁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요. 전쟁을 제외하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실 때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역시 여호와의 강한 용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전쟁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의 군대를 쳐부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처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시는 전쟁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분이 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시는가? 그것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좋은 예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불신앙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책임을 물으시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지요. 그러나 뒤늦게 이스라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그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이런 방식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시는 전쟁의 방식이요 직접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기보다 다른 이방 나라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시는 이 전쟁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시는 전쟁을 치르시고 난 다음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시는 전쟁, 다시 말해서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의 군대를 쳐부시고 난 다음에 얻어진 기업을 분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바산한 옥의 철침대 크기가 길이가 9규빗, 넓이가 4규빗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고 올라갔을 때가 한 12시쯤 됐는데 마침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남자 선수들 남자 팀 추월 그 스케이트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봤습니다. 아쉽게도 2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노력의 부족의 탓이 아니라 체력의 열세지요. 네덜란드 사람의 평균 신장, 남자의 평균 신장은 185cm라 그러죠. 결국 이런 강력한 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기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키가 9척이나 되는 이 르바임 족속들을 쳐부수고 땅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처럼 확보한 땅을 어떻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입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바산아옥과 아모리 왕의 군대를 쳐부시고 난 다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지요. 이런 요구는 한면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지금도 소와 양이 좋은 소와 양을 기르기에 좋은 그런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목축을 특별히 하고 있었던 그 지파들로서는 그들이 거주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힘을 합해서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달라라는 이런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구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길라 땅의 비옥함을 바라보고 이 땅을 먼저 요구를 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 볼 때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처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부터 그 땅을 독식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지역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지역의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사에게 함께 거들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미칠 파장이 부정적이라면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도 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이 절반 지파는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서 이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벌여야 되는 이 마당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일은 하나로 모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려 놓는 아주 부정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38년 전에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그 땅을 취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지 못했던, 그리하여 38년 동안 광야를 두루 다녀야만 했던 이런 뼈아픈 기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라고 하면 이 세지파의 요구를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사실은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때가 되면 주께서 주시리라는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먼저 나서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이로 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라고 아주 책망의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 지역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나 이스라엘 민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한결같이 요단강 사해에서부터 지중해 동서죠. 그 다음에 이 애굽 시내에서부터 남쪽이고 하맛 어기까지 북쪽까지로 이스라엘 경계지역을 분명히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 안에서 볼 때 요단 동편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하고 관계없는 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단 동편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적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구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었다는 이 말은 요단 동편 지역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의 영토를 제외한 에돔 족속의 영토를 제외한 요단 동편 지역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르논강을 건너는 것이 결국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시작,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의 군대를 쳐부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의 정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냥 순순히 주면 되는데 왜 모세가 먼저 그 땅을 요구하는 르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책망을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불씨를 꺼뜨리는 그런 심각한 요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처럼 자신들의 요구를 먼저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간혹 있지요. 이런 현상들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구역이나 부서로 나눠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을 합니다. 사실 1구역에서 구역이 구역원이 더 많아지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4구역에서 더 많아지는 것이나 다 한 몸 안에서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또 한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나 다른 부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어느 부서가 그 일을 감당하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혜택은 먼저 보려고 하고 책임은 미루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싸움은 무엇이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나지요. 어떤 유익이 있고 혜택이 있을 때 항상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가정이 훨씬 더 화목하고 오히려 나눠 가질 게 많은 그런 가정이 오히려 훨씬 더 불행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라면 누가 하면 어때요? 그렇죠? 꼭 어떤 부서가, 꼭 어떤 책임자가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죠. 누구든지 그 일을 보면 먼저 그 일을 수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항상 자신의 요구를 먼저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동체를 위한 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서 부담은 가능한 줄이고 혜택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결국 구속받은 신자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말은 그런 이전의 삶의 형태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제는 내가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면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하고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무슨 복이나 혜택을 얻기 위한 섣부른 시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일들은, 모든 시시비비는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르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를 하자 이 세 지파가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유아들과 여자들 그리고 가축들은 함께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지금 이 땅에 이들은 두고 우리는 함께 가서 나머지 아홉 지파가 싸우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가담하겠다. 그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이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분배받은 내용이 본문에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요구가 관철되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동기 자체는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유익보다 자신들의 사적인 편의와 혜택을 더 먼저 구한 것은 절대로 옳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일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고 그리하여 그 뜻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먼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한 그들의 이의적 동기와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루어야 되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 일에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사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롯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목축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조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삼촌이 먼저 땅을 고르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롯이 먼저 소할 땅이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요. 시간이 점점 지나자 소돔성의 악이 계속 관영해지면서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심으로 사는 아내와 사위 둘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읽다가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서 저는 므낫세 반이 고유명사인 줄 알았어요. 므낫세 반. 그게 아니라 므낫세 절반이죠. 결국 이런 요구 때문에 므낫세 지파라고 한 지파가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나머지 절반 지파는 요단 서편에 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본래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별명으로 에브라임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자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먼저 그것을 취하려고 작업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의 방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말해서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절반지파의 요구는 온당치 않았습니다. 한 공동체를 꾸려가는 수장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는 공동체 하나됨을 와해시킬 수 있는 아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땅을 유업으로 분배한 주체를 누구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가 분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먼저 달라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듣고 난 다음에 모세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유업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수장 입장에서 볼 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요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좋은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각기 다양한 사역에 또 다양한 일에 종사를 하다 보면 그 부서나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뭐 늦으면 벌금 내십시오. 뭐 이런 사소한 일로부터 어쨌든 성경이 명하지 않은 어떤 체계나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양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원칙이나 공동체가 제시한 원칙이 주의 뜻과 관계되지 않은 원칙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뜻과 관계되지 않은 어떤 요구를 해올 때 그것이 공동체, 한 공동체의 어떤 뜻과는 반하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분명히 그 요구는 온당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원칙을 잠정하고 주의 뜻을 실행시키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버리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그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의 교회요 또 그 치료의 교회일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위배되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옹색한 반응을 보이기보다 그 뜻을 묻는 것이 맞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될 때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대개 권위자가 내린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익숙해도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따지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이런 일에는 참 통감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주 권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권위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주의 뜻이 드러나면 그 뜻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야만이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의 땅들을 이 세지파에게 분배한 사건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인간의 선택이 절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읽어보시면 이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예를 보시면 그 땅을 주신 분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이 그들에게 분배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요구와 절묘하게 맞아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좋은 교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되 우리 안에서 우리 없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좋은 교훈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없이 행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니 우리는 할 것 없다라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강력하게 거스리는 삶의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18절 이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하 시작.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일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지역에서 먼저 유업을 받은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순서적인 면에서 먼저 기업을 받아 누린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먼저 받았으면 먼저 희생하고 섬기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받고 먼저 누린 자의 행세를 무엇으로 합니까? 헌신과 봉사로 하는 것이 마땅해요. 알면 자기가 얼마나 잘 아는지를 드러내는 방식보다 잘 모르는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깨우쳐주는 것으로 우리의 앎을 그렇게 드러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안다는 것을 자랑으로 얘기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는지 너 한번 볼래?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래?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삶의 방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린 이 조치 잘못 이해하면 이해타산적인 관점으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는 이래가지고 네가 먼저 이익을 가져갔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이걸 가져갈게. 이런 식의 내용처럼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같이 해가지고 이달에는 내가 이걸 가져가고 다음 달에는 네가 가져가고 그런 차원에서의 조처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교회의 유기체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 조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지요.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신체, 기관, 장기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과 골격과 인대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몸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은 없어요. 지난주일날 안상혁 목사님이 저녁에 정말 은혜로운 특강을 해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안상혁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안타까이도 장인 장모님이 두 분 다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먼저 장인이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모님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자기가 요즘에는 음식을 적게 먹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안 목사님이. 왜 적게 드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장모님의 위를 봤다는 거예요. 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위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그 위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위한테 못쓸 짓을 했구나. 너무 얘를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을 대폭 줄여서 드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위를 어떻게 절제했지? 수술 자국을 보니까 네 군데 구멍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걸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여쭤봤더니 어디로 끄집어냈을까요? 배꼽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장기는 배꼽으로 끄집어낸다는 것을 그때 알고 하나님께서 배꼽을 만드신 그 이유가 뭔지를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서 어느 것 하나를 버리거나 어느 하나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인대 하나만 상해도 제대로 활동 못해요. 신경 하나만 죽어도 제대로 눈을 깜빡이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 몸이 아주 세밀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우리는 그 모든 메커니즘을 다 알 수 없어요. 모세는 이런 원리, 교회 하나됨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조처를 취한 사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될 사람들에게 지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이 많은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새로운 땅을 확보했지만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체 유익을 확보해야 되는 싸움에 너희가 나서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평안을 누렸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옷 하나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갔다 오신 여행 때문에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어떤 일까지 다 가리면서 숨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항상 다른 지체들과 다른 가정의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유기체로 한 몸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면 식곤증이 와서 잠이 오지요? 왜 잠이 오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이 위가 계속 운동을 해서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혈액이 위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왜 열이 납니까? 그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라 그래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체온 안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열을 내어서 이 바이러스를 쫓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열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몸의 특징은 너와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의 성격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관계없이 그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부부가 참된 한몸됨을 이루고 있는가 이루고 있지 않은가 여부는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기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책임 전가를 하고 왜 당신이 그러냐 그러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한몸됨이 깨어지고 있는 증거의 하나의 반증이죠. 이런 면에서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른 지파가 전쟁하는 일에 너희도 함께 싸우도록 조처를 취한 것은 그것은 잘한 일도 아니고요. 한 몸의 지체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악가가 노래할 때 그냥 목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노래할 때 손을 왜 이렇게 드는지 아십니까? 왜 막 눈을 이렇게 뜨는지 아세요? 눈을 위로 뜨는 것은 비강을 넓혀서 소리를 공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 동작이나 어떤 것 하나도 그 일을 위해서 다 한 몸으로 동참합니다.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에 때로 익숙하지 않고 우리 몸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다룰 때는 마치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처럼 당신이 열심히 하세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체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신자다운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쪽 지역을 정벌하는 일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전쟁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진 안식이었습니다.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제7일째 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안식을 깨는 주범이지요. 그래서 죄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 실행되자 서로 책임을 미루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러고 숨고 그리고 아담의 가정 안에 끊임없는 죄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요? 인터넷 뱅킹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요하지요? 왜 공인인증서 필요합니까? 왜 나가실 때는 시근장치를 두세 개 하셔야 됩니까? 왜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작동이 되어야 되지요? 왜 간선도로에는 CCTV가 예외 없이 모든 자동차의 행적을 다 찍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인간의 죄 문제를 통제해서 화목하고 평안한 사회를 일궈보기 위한 세속정부의 자구책이나 그러나 그런 일은 항상 성공하지 못하고 그 틈을 누구나 다 빚이고 죄는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은 안식일날 일하시면서 너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을 내가 다 치러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안식을 확보하기 위한 죄와의 전쟁을 싸우시겠다는 말이요. 이 죄와의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사탄의 허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안식의 일부를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받아 누렸지만 나머지 아홉 지파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래도 형제가 다섯인데 예를 들어 형제 넷은 다 지지도 못 살고 다 판잣집에 거주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운들 그것이 안식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녀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데 잠이 옵니까 잘? 안 들어오죠. 왜? 한 몸이니까. 나와 너라는 관계가 아니라 너는 곧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도 참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정도 되었으나 다른 가정이 다른 지체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이 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것이 신자다운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 교훈을 주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나타난 복잡한 내용들은 다 줄여버리고 그들이 구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유일하게 민수기 32장에 쓰셨던 딱 하나의 사건 자신이 이런 조처를 취한 그 사건만 다시 기억나게 해서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신령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은 결코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쳐부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 다른 가나안 7족속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확인하게 되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놀라운 구속사건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승리를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싸움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패와 좌우되는 싸움이 아닌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그 싸움에 우리는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새롭게 하자면 아, 그 일 되겠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뭐 등등의 항상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요 교회에게 분명히 부탁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시행할 때 상당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쟁에 나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뒤짐지고 놀지 않았습니다. 구청이나 되는 르바임 족속과의 싸움을 싸워야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말할 것도 없었지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은혜만 받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심적 작용이라고 생각하지요. 나의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마음으로만 자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방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내셨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면제시켜 주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 다 내어 쫓고 무주공간의 땅에 그들을 그냥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스스로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경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속받은 신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인도에 내라고 하실 때 모세한테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내 군대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8절에도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서는 사람은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군사로 부른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원칙적으로 안식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 그냥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예정론과 선동론의 입장에서 나는 그냥 구원을 받아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이해입니다. 성경은 심각한 경고를 말해요. 히브리서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성령의 비춤을 받고 난 다음에 타락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마치 뭐 우리는 다 따놓은 것을 이미 받아 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쏴야 되는가? 물리적인 적이 있으면 칼이나 창이나 총이나 다른 어떤 무기로 제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사탄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하면 동계올림픽 피겨 선수들처럼 스케이트 선수들처럼 하체를 단련하고 체력을 단련해서 그 일을 수행하면 되겠으나 아니면 사격 선수처럼 사격 연습을 해서 총으로 명중시켜서 우리의 대적 세력들을 제압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대적은 그런 대적과는 성격이 판이하다는 데 있습니다. 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죄에 대한 생각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탄의 생각이 들 때는 사탄처럼 거친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울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는 낭낭한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무슨 신비적 방식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시도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주의 뜻을 드러내실 때도 있으나 그것은 항상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주는 부차적 증거일 뿐 그런 신비적인 방식 자체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관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는 이 죄의 세력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탄식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습니까? 잠언 기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린다는 말은 자기가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항상 죄가 우리 안에서 제압당하는 그래서 사자가 있으나 조용히 해 그러면 사자가 말을 듣는 것처럼 이 제압당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싸우세요. 저는 놀겠습니다. 치열한 죄의 싸움은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 자유의지 안에서 일어나고 내 마음이 죄와의 싸움의 전쟁터지 죄는 물리적인 다른 어떤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죄와의 싸움에 나서십시오.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주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여러분들 유혹하는 세상과 또 여러분들 홀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전쟁을 치열하게 버리면 버릴수록 누리는 이 안식을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벌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참된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생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로서 이 놀라운 안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실리적인 혜택과 현세적인 복을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먼저 취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몸의 유익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모든 요구를 내어 맡길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